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호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받을 수 없고 주께서 입을 열어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며 주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선포되는 말씀이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세기 선지자 예사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도 매섭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들은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죄악상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 반해서 우리가 주일 밤마다 살펴보고 있는 선지서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적나라하게 그 당시의 죄상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매섭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제하시고 또 그들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영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 거룩과 정절과 겸손과 희생보다는 변질된 힘인 폭력과 변질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정과 용사들이 전쟁에 완전히 다 엎드려져서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애워싸고 서로 내 남편이 되어달라 조로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는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고 아수르의 공격과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날에라는 말씀이 첫 부분에 나타나면서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심판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에서 그 당시 만연했던 사회 정치적인 범죄와 부패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다가 급작스럽게 4장 2절에 들어와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죄를 낱낱이 언급하다가 먼 미래에 있게 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더 이상 이사야서에서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당시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자행되었던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2장 2절 이하에서 곧바로 메시아 시대에 임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언급한 예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곧바로 어떤 전조도 없고 징조도 없이 구원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가 갑작스럽게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왜 그러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 심판의 메시지의 궁극적 목적도 구원이라는 것을 함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 메시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혹하게 전파하는 것이지 우리로 낙심하여 망하라고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4장 1절에서 그날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방 나라에서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겪게 될 참상을 설명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역시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면서 4장 1절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곧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칼의 양날과 같아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은 곧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구원의 날은 곧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눈에 제일 띄는 단어는 단어만 아니라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어죠. 그러면 여호와의 싹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가랴서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끼워 놓으시고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되는데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3장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은 참소하고 있는 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5절에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 관을 씌워주시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온 백성의 죄를 단번에 사하는 이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거룩한 에봇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실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여호와의 종 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6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으로 가보시면 12절 13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지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존재지요. 그러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어떤 존재는 구약의 인물로 보자면 누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다윗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흔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합하는 존재로 바로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3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스가랴 3장 6장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이 모든 예언들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므로 성전은 완전히 훼파되고 제사장이 자기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할 필요도 없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이를 통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통까지 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요야긴 왕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려서 다윗의 위가 용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헛된 예언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종 순을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다. 다윗 가문에 한 가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절대로 파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와의 싹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언급했던 예레미야서와는 달리 오늘 본문 이사야서상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니까 소유격을 주어로 이해하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가리키죠. 그 싹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싹은 싹의 기원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싹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이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에서 싹이 나면 그 싹은 그 나무의 본질과 관계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호와의 싹은 누구를 가리킨가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과 관련된 인물로서 제사장직과 왕직분이 끊어질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봤지만 그 말씀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의, 그분이 행하는 의를 가리켜 여호와 그분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오면 여호와의 의를 무슨 의라고 말하죠?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럽고 초악한 자들이 얻게 되는 이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이 일은 누구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다윗의 진정한 후손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2장에서 이스라엘 즉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을 2장 2절 이하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진정한 샬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2장과는 달리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므로 2장과 4장이 이제 결합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4장 2절 말씀은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병행시가 많거든요. 뭐 반의적 병행법, 동의적 병행법 뭐 이러면서 병행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것이 하나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싹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그와 병행되는 그 땅의 소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스텐 베르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신학자도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아주 유명한 교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땅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인성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싹을 메시아로 봐야지 메시아의 신성으로만 국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여호와의 싹을 메시아의 신성으로 국한해야 땅의 소산은 인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메시아의 싹을 인성을 제외한 신성만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영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도 아름답고 영화롭다고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과 아름다움의 변질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했습니다. 남성의 힘의 상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폭력으로 행사되고 또 여성의 힘의 상징은 아름다움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시온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의 변질은 한 여인의 변질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 이 교회의 변질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발현된 어떤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치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세와 물리적인 힘들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까?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수치를 드러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심판서는 다음에 여호와의 싹을 언급하고 곧바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리고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요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장신구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장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본문 2절에서 아름답고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아름답고라고 2절에서는 번역하고 3장 18절에서는 장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여호와의 싹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치장을 해야 됩니까? 성탄절이 되면 교회당 바깥을 트리로 장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인테리어로 교회당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으로 교회를 치장할 수 있습니까? 웅장한 건물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유력한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로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로서 이외에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게 없죠.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도널드 그레이 바르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일산을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배트맨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배트맨이 탁 그 도시를 장악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대답은 교회는 매일,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많은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로의 돌이킴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죄와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증가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대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까? 여러분들 대개 좀 들어보시면 어떤 메시지 많이 전하지요? 어떻게 세상을 착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인생의 중심 목표는 행복이고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요 높은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어떤 교회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통일과 선교, 어떤 교회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주 유익합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미국 교회의 특징은 신비주의와 도덕주의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좀 깨어있다라는 교회는 도덕윤리를 많이 강조해요. 세상의 공의 정의를 많이 강조하죠. 좀 뜨겁다 하는 교회는 방언과 은사와 치유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 없는 복음만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율법 폐기론자를 많이 양산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 없는 율법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자 내지 외식주의자를 많이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전하고 복음과 율법의 평행선을 잘 유지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 선포될 때 대각성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원죄와 칭의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주제가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선봉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책들이 수십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뭘 물어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미래에 진정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자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편안한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유독 피하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피합니까? 하나님의 엄연한 진노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이시오.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2편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편안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남은 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피하는 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이사야 37장 31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남은 자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피하는 자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37장 31절에서 남은 자로 번역해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피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사실은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피하는 자는 곧 남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다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는 따로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남은 자와 남은 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기된 자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우선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기록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 모세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결렬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지요.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에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족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등재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삭제된다, 즉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등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정된 자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신자들과 교제해 보세요. 남은 자의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보편적 신자의 모습과는 달라요.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지금도 주의를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가 눌렸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나갔는데 주일이에요.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좀 신앙 있는 분은 어디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겠죠, 그죠? 근데 화란이나 영국이나 개혁교회 사람들은 주일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나요? 잘 그렇게 못하죠.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주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 하나 가지고 남은 자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는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말 남은 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신앙으로 표출된 것일 뿐 뭐 그의 의의, 그의 어떤 자랑, 뭐 공로 이런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이 뭔가?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를 먼저 거룩한 자라고 부르겠다, 칭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매서운 질타를 받았던 교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단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그들에게 제시하신 목표였습니다.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스라엘이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선자가 지적했던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이사야는 설명하기 위해서 5절 말씀에서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나타나지요. 만드시고라는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재창조에 해당되는 획기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었습니다. 왜 그러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전에 구약 이스라엘은 즉 구약 교회는 초악한 변질된 아름다움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절이죠. 그렇죠? 신부인 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름 아니라 거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것이고 에베소 1장에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뭐 어떤 일도 막 치러내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말과 행실을 가만 보면 거룩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말도 걸고 행동도 난잡한, 그래서 무슨 시장 바닥에 뭐 파는 사람처럼 아주 이렇게 거칠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본질은 거룩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싹 메시아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 베푸심의 내용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로워지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요한 1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마치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롱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한 영, 소멸하는 영 이렇게 말하니까 뭐 심판하는 성령, 소멸하는 성령 뭐 따로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뭐 시기의 영, 질투의 영 뭐 하니까 뭐 또 시계형도 따로 있고 질투형도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같은 일을 행하시고 악한 영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지 뭐 따로 그 일만 전공으로 하는 영이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사역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악한 것을 제하여 없애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소멸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과 정화되어지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신다. 불의와 폭력과 변질된 아름다움으로 더럽혀졌던 그 교회, 그 시온의 딸들을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호와의 싹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뭘 언급했습니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즉 성령의 사역을 언급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연원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알릴 수 없는 육체뿐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더 이상 성인께서 거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 창초로부터 시행되었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제거하신 다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다름 아니라 초대교회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 사역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잘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나팔수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저 소리 지르다가 참수인을 당해서 죽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메시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소멸하는 사역, 심판하는 이 사역을 바로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뭐 불세례, 뭐 성령세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의 역사를 다른 측면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과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온의 남은 자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의 교회의 모습을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화염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불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방편이기도 했고 대적들을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때 앞서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와서 그들을 막아서고 앞을 비추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지요. 이러면서 불과 구름 기둥은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불과 구름 기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종말론적인 시온산에 구름과 불만 있지 않고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화염과 빛과 연기와 영광 등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이 총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참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은 다름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겠으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고 모든 부서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쌈박하게 일을 처리하는 뭐 이런 어떤 모습을 군대처럼 드러내 보인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지 그것은 친교 모임이요 사교 모임이요 로타리 클럽 같은 그런 모임에 불과하지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질서 있게 뭘 행하느냐 무슨 일을 치러내느냐 아니면 보편적 교회답게 우리도 뭔가 좀 뭔가 교회답다는 것을 드러내느냐 뭐 그것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영광과 무엇을 교회 아름다움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2장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4장에서는 뭘 보여주죠? 메시아를 통한 사역, 정결케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요 아름다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죄인들의 모든 더러움과 피와 그 추악한 것들을 씻으시되 죄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 성인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자라고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주의 뜻과 관련 없이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이면 그러기가 쉽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사명에 뛰어드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뭐지요? 전도입니까? 교회 사명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명은 자동적으로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하지 않고 무슨 프로젝트, 무슨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서 무슨 일을 치러내는 이것이 마치 교회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도 좀 더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공적 예배로 모일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강우사님을 위해서 전사님을 위해서 말씀사역자를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희 말씀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사역자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찬과 세례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는 복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세례와 성찬을 사용해서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회의가 들 때 네가 세례받았는가? 그 사실에 착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무슨 가톨릭주의자처럼 세례받으면 당장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정당하게 실행된 세례라고 할 때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성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면과 경책, 때로는 권징까지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지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간직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주의 성품을 드러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흩어진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받은 교회도 동일하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인간의 죄인됨과 부패함과 추악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 더불어 성경 곳곳에 이런 인생들을 깨끗게 하시는 메시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궁휼의 사역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신자라 하지만 신자답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며 세상을 거슬려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이용하고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안에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 잘 드러나서 마침내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원하며 그 나라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